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또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함께 하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함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3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 저기 있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총몇 권입니까? 우리 중국 학생들 아시죠? 신약 성경은 총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은 총몇 권이죠? 27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몇 권일까요? 바울이 쓴 편지는 27권 가운데 13권. 이제 분량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권수로 보면 전체의 절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의 반을 썼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을까? 또 하나는, 아니,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그 편지가 다 성경이 되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나 혹은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돌봐야 할 성도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가 몸이 갈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가서 사역을 원래는 직접 해야 하는데 갈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든지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그래서 그가 몸이 갈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많아졌죠. 무엇보다도 이 편지가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각 교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들이 다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지를 쓴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선생님과 같은 자였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이제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초신자들, 아니면 이제 초신자는 벗어났지만 이제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은 참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어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혹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팀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의아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본 걸까? 사도 바울이 그냥 뭐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냥 해본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입장에서 마치 길거리에서 막 전단지 뿌리듯이 아무나 그냥 기도 부탁하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토록 영적으로 어리고 이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번 그리고 교회도 다 다르지만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1, 2절을 보면 지금 1, 2절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승호 형제가 띄워줄 건데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1, 2절에. 이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나오죠.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가 우리를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은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즉 다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세력에서 건져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가르기를 다분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와 지금 나를 포함한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와 우리는 같은 편인데 같은 신앙적 목표가 있고 같은 은혜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편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고 너희들은 다른 편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공동체다. 너희와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고 너희와 우리는 공동체다. 그리고 공동체가 아닌 이들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당시는요 두 가지 문제가 힘들었죠. 핍박이 있었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계속 안팎으로 막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이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명확하게 고백해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와 너희는 같은 편이다. 잊지 마라. 그리고 바깥에서 다른 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와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앙 공동체,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아직 이 믿음이 어린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 공동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한편이라는 거,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이게 기도하는 공동체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야. 신앙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공동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직접 본인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한번 교육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란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공동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은 1, 2절은 자기를 위한 기도 부탁이에요. 근데 3, 4, 5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특별히 중요한 건 5절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이 핵심인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용을 보아도요, 3, 4,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5절은 문장 패턴이 전형적인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게 표본을 알겠지만은 그 모든 성경 첫 구절이 May로 시작하면요, 이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May가 기도문의 전형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5절을 영어 성경으로 띄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딱 읽어보면 전형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진솔하게 자기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3, 4, 5절까지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공동체라는 사실,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나누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집단이나 그룹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독으로 받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개인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고 함께 하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실질적인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은 바로 기도 문제입니다. 이 기도를 서로 나눠야 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받고 기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나누는 기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품앗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을 당했어요.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했어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기도 부탁할 데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해서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데 내가 기도를 부탁할 공동체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다급하고 내가 너무 힘든데 아무데도 기도 부탁할 데가 없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막 이게 막 우리 가장들은 또 가장들 엄마들도 뭐 그렇겠죠. 살다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는 다른 사람들 싫고 그래서 너무 살다가 힘에 붙여 가지고 집을 나왔어. 혼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뭔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은 더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일을 만나면 가장 불행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될지를 내가 못 잡아.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기도에 있어서는 결코 혼자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 인생 가운데 내릴 때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주저없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절대 자기 혼자 못합니다. 성도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함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실질적인 게 뭔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의 나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 이유는 동시에 기도의 공동체가 되면 도대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뜹니까? 아, 기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자기 소원을 비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영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기도는 영적인 역사를 바꿔요. 그리고 어떠한 강력한 것이라도 그것을 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능력 그리고 성도에게 신자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역사 이게 기도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더뎌 보여요. 이 기도라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심지어 어떨 때는요 효과가 아예 없는 것처럼 정말 무력한 그런 몸짓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가장 실질적인 처방이고 기도가 가장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는 그런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기도가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남에게 기도 부탁하고 남의 기도 제목을 내가 부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가운데 부탁을 하면요 그건 아니죠. 그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어쨌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기도나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기도나 해주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해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믿음이 없는데 기도나 해주세요. 제일 불편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 기도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라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답 좀 해. 있죠. 두 번째 뭡니까? 성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다른 표현들보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절에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지금 그 사실 여러분 사회에서 있잖아요. 교회 말고 요즘 교회에서도 거의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바깥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말 씁니까?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쓰기가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얼마나 그게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기도를 부탁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그가, 그녀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동지라는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짊어질 지체라고 하는 나의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프고 힘든 이야기는 안 해요. 소문날까 봐, 놀림당할까 봐, 수치당할까 봐. 그래서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멋있어 보는 이야기, 공개돼도 내 품위에 전혀 손상이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막 해요 교회 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모여서 자 우리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전혀 자기에게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기도 제목을 냅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더 신실한 주님의 종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 어려운지 말 안 해요. 그냥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더 심한 경우에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뭐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속에는 아픔이 있는데 속에는 혼자 해결을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 말을 못하고 그냥 아까처럼 그런 엉뚱한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절대 기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요 그저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모아주셨고 내가 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줄 알기에 더불어 함께 짐을 지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것이 나의 형제여 자매여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믿어야 해요. 그래서 그에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슴이 같이 아파서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못해서 나누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쓸쓸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기도의 공동체란 기도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라는 그 믿음,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고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5절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미쁘사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미쁘다.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 말이죠.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을 위하여 3절에서 기도를 타면서 주는 미쁘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이 오는데 모든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제가 표현을 썼어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할 때 인도가 헬라어로 카티오듀나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인도라는 말이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막 삐뚤삐뚤해졌어. 그리고 뭐가 앞으로 갈 수 없도록 많았어. 한데 이게 곧게 하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곧게 하다, 인도하다. 그런데 이 의미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곱게 하는데 어떻게 곱게 하느냐는 거죠. 장애물 다 치워주고 그 앞에 막힌 것을 다 뚫어주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제 길이 곱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막힌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거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여러분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은 그냥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주께서 뭘 인도하신다? 너희 무엇을 인도한다? 마음을 인도한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 주께서 속사람의 간곡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강해져서 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이 마음이 처음에는 장애물만 보였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뒤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인내를 본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이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카티우 두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카투 두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서로 동일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현하신 그리스도의 그 인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띄우지 마시고 승호 형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받고 기도해 주는 서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은 그 인도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기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뭐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따뜻하고 하니까 좀 한번 지그치 한번만 보시죠. 잠깐만. 뭐 서로 집에서 늘 보는 부부라도 한번 보세요. 뭐 얼굴도 한번 잘 안 보는데 집에서도 이럴 때 보시지 뭐.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지금 누군가 내 옆에 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교회 왔는데 내가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또 한 터에 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다. 혹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밥을 안 주지만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또 그분이 와 있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혹은 복도에서 지나가다 만났는데 우연히 큐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큐티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것은 여러분 어쩌다가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려고 그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다 가다 만나서 큐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나서 터에서 기도 제목 나눈 거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나서 밥 먹은 거 아니에요. 그가 내 옆에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밥 먹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를 만나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중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그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저는 이제 요즘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초창기 우리 교회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 여기 오늘 안 보이는데 와니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와니 7층에 있습니까? 와니가 6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조산하려고 엄마가 배가 막 아팠거든요. 그때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병원에 몇 개월 먼저 들어갔어요. 자매가 병원에 들어가서 막 병원에 이제 베드에서 들어갈 때 기억이 나요. 그 옆에 있었거든요. 저도 호태훈 형제하고. 근데 교회가 그때부터 그 자매와 완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무사히 출산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심하게 건강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는 아이가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하시고 오후에 승윤이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가 승윤이의 발을 이렇게 지디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형외과 의사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승윤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 저, 천준혁 선교사님 함께 달려갔습니다. 승윤이의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승윤이 살려달라고, 승윤이 고쳐달라고 온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승윤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승윤이가 운동이나 생활 하는 데에 전혀 장애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있지만 우리 기순 자매 그리고 우리 저기 승우 형제 엄마 윤여인 집사님 그들이 처음에 이 유방암으로 선고를 받고 처음 힘들어할 때 온 교회는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처음 교회에 한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기도의 제목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물질이 부족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물질의 결핍, 물질의 부족함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 당시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제 마음에 감동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증이 너무 많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사람들은 자기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욕심이 그때도 생기고 지금도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열정이 생겼어요. 저는 기도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 자매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곤면하고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나와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문제인 양 끌어안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중보의 기도 시간들을 기억하고 성령의 물줄기를 따라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기억합시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의 환우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우리 규민이, 지민이와 또 병영 형제, 종현 자매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규민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규민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가지는 든든함이 뭐냐면요, 규민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해?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공동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앉은 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수 공동체가 이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주님.